예, 오늘은 Q&A, 아마 어쩌면 Q&A 마지막이 될것 같아요. 당분간 이제 Q&A를 안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교회가 무엇인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라고 하는 그 책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의 70일에와 7년 환란기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환란기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근데 들으면 거의가 왜 7년이라 그러냐 자꾸 7년. 그렇죠? 7년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 7년이 어디에서 나온 거고 우리 이 7년 환란기에 우리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이제 많이 있거든요. 지금 이 세상에 진행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네이버 블로그에 이 세대가 가기 전에라고 하는 그런 블로그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블로그를 가끔씩 들어가서 봐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빠지면 매일 그것만 날짜만 세고 이제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빠지지는 말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 정도는 알고 있으면 그러면 좋다. 제 이야기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들어가서 보시면 전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인 일, 경제적인 일, 종교적인 일, 그렇죠? 또 의학 관련 일,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요약이 돼서 이렇게 이제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키메라 이야기를 했죠. 이 짐승하고 인간하고의 그 유전자, 이 결합을 시켜서 반인반수와 같은 이와 같은 그말 그대로 괴물이죠. 이런 괴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까지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 또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 그 중동 국가들, 이슬람 사태, 이슬람이 온 세상을 장악하고 나가는 이런 일들, 동성애 사태,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세상의 끝이 가까이 오고 있다. 이런 거 이제 우리가 느끼고 살아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에는 1992년도에 휴거 파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휴거를 안 믿어요. 아니 교회에서 휴거 뭐 재림 이야기하면 이 사람 아주 미친 사람이나 광신자 취급을 받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지난 24년 동안 전국의 거의 모든 교회가 재림, 휴거 이런 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와보니까 휴거 이야기도 종종 나오고, 7년 환란기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죠? 천년왕국, 뭐 이런 얘기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전파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휴거가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휴거 이후에 7년 환란기가 온다고 하는데, 왜 그게 꼭 7년이야 되냐, 7년. 7년이라고 어디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느냐. 이런 거 이제 묻는 분들이 있고, 휴거 이후에 이제 환란기 7년이 오는데, 교회는 그 7년 환란기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우리가 가르치거든요. 이와 같은 가르침을 환란전 휴거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환란 통과교리를 가르칩니다. 7년 환란기 속에 들어가서 적그리스도의 그 무서운 그와 같은 통치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아야 그래야 이제 겨우 구원받는다. 이제 그거를 대부분의 이제 교회들이 가르치는데 이제 저희는 환란전 휴거를 가르쳐요. 환란전 휴거, 그 휴거 지옥과 같은데 우린 들어가지 않는다. 이걸 가르치는데 이것을 증명하는 그런 구절이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가지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인류의 모든 역사를 이 책에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이 책에. 앞으로 내가 인류를 이런 방향으로 끌고 가서 그래서 인류를 구속하고 그 다음에 이 땅을 구속해서 천년왕국을 이루고 그 모든 것이 끝난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 이게 열리는 이런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꿈에다 여러분에게 그걸 꿈꿔서 알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이미 이 책에다 다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벗어나서는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를 운영하실 수가 없어요. 요것대로 운영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대로.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운영하시는 모든 계획을 한 책에 특별히 기록을 해 놓으셔서 그 책의 이름이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는 12장으로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그 다니엘서, 거기 보면 주인공이 다니엘이고, 또 특별히 거기에 나오는 또 다른 주인공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커다란 그러한 그 형상의 꿈을 꿨어요. 그래서 그 꿈의 해석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미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에 계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세계가 바빌론 왕국, 그 이후에 메대 페르시아 왕국, 그 다음에 그리스 왕국,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존재하던 로마 왕국, 그 다음에 붕 점프를 해서 그래서 그 로마 제국이 다시 부활하면서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와 같은 왕국, 이것이 끝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완전히 제압하시고 산산조각 내시면서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시는 하늘의 왕국, 그게 천년왕국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왕국들이 산산조각 나면서 하나님의 왕국 밑으로 굴복당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다니엘서 2장에 하나님이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이방인들의 역사는 여기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예언을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다른 책과 달리 예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경전도 뭐 우리가 코란, 꾸란이라고 하는 이런 무슬림들의 경전에 부처 뭐 섬기는 사람이 뭐 가지고 있는 불경 이런데 어딜 가도 예언이 없습니다. 예언은 앞날을 예측을 하는 거예요. 앞날 예측은 하나님만 할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록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기록한 그런 책은 비록 그 책이 경이라고 불릴지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예언이 없습니다. 예언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유일하게 예언이 그 안에 이제 들어있어요. 그럼 예언이 들어있으면 그 예언을 잘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그리고 해석을 잘 해야 돼요. 이거를 성경 전체에 대한 그와 같은 교감이 없이 무리하게 해석을 하면, 그러면 신천지가 나오는 거예요. 신천지가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신천지잖아요.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과천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시록 어디 가서 봐도 저 과천에서 신천지 과천에 과자가 나옵니까 이 안에? 그렇잖아요. 지금 과천에서 이만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신천지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 왜 그래요? 성경을 잘못 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성경을 잘못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 특히 예언을 잘못 보면 완전히 인생 망칩니다. 인생 망쳐요. 여호와의 증인들도 지금 천년왕국 기다리고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사람만 살아남는 거예요. 14만 4천만 그것도. 그렇죠?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그러고서 지금 그거 믿고 어떻게든지 거기 14만 4천에 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시스템에 들어가게 되면 영혼이 망칩니다. 영혼을 망치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예언이 있는데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런 말씀들 가운데 사람들이 풀기에 더 어려운 곳이 있어. 그걸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른 자가 있다고 사도 베드로가 이미 경고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 많은 예언이 있습니다. 이 예언을 자기 마음대로 문맥에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풀다가 자기 영혼을 망치는 대로 이끄는 이와 같은 이단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 보고, 앞뒤 문맥이 무언가 이야기하는 걸 보고, 그리고 무리하지 않게 정상적인 해석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보실 때, 다니엘서는 누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아니고, 특별히 다니엘서 8장에서 12장은, 마지막에 이 땅에 임하게 될 7년 환란기, 적그리스도의 통치 시대, 여기에 대한 말씀이 집중적으로 이 안에 지금 들어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하고 이걸 매칭을 하면서 성경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지만, 다니엘서 8장에서 어쨌든 12장은 100% 일단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다는 얘기는 이 말씀 안에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다니엘에게 다니엘서의 예언이 주어질 때그 안에는 지금 여기 신약시대 저와 여러분 교회죠? 교회를 향한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안에. 다만 그것을 이걸 해석을 하는 가운데 교회가 어디에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지. 신약시대에 저와 여러분, 여기 한국 사람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한국 사람들 중에 예수님 믿고 사는 그 사람들에 대한 말씀은 없어요. 이 안에. 다니엘서 8장에서 12장.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 교회에 대한 이야기 하나도 없습니다. 계시록 4장에서 19장 교회에 대한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교회로 적용을 해버리면 그럼 교회가 다 환란을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70일회라고 하는 이 유명한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니엘의 70일회를 이해를 해야 7년 환란기를 이해하게 되고, 7년 환란기를 이해해야만 교회가 그래서 7년 환란기에 들어가지 않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다니엘서 이제 9장을 기록할 때, 다니엘은 나이가 한 85세 정도가 된 노인이에요. 85세. 자, 그래서 다니엘이 BC 606년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이제 포위해서 침공하게 될 때, 아이로, 아마 모르긴 해도 한 10살에서 한 15살 정도 되는 그런 아이로, 똑똑한 그런 아이로 끌려와서 바빌론 땅에서 지금 얼마를 살았냐? 한 67년을 산 거예요. 67년. 아시겠죠? 예. 자, 이렇게 67년을 사는 가운데 나이가 이제 한 85세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 민족의 미래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자,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래서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이미 당했고, 남왕국 유다는 지금 바빌론의 이 포로가 돼서 지금 여기 지금 와 있는데, 지금 시간이 67년이 흘렀단 말이에요. 67년이 흐른 이런 시점에서 우리 민족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나라를 사랑하는 이와 같은 대언자가 지금 이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다니엘서 9장 2절 가서 보니까 그의 통치 제1년에 그의 통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절에 있는 것처럼 다리오라고 한 사람이 통치하는 겁니다. 다리오 왕의 통치 제1년에 나 다니엘이 책들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대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사 알려주신 그 횟수를 깨닫되 곧 그분께서 예루살렘이 황폐한 가운데 70년을 채우시리라는 것을 깨달으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기록해 놓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쭉 읽는 가운데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2절 거기 가서 보니까 왜이 백성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가 그 이유가 나오고 몇년 동안 끌려가는가 하는 그 기간이 나와요. 그 얼마나 나오냐? 70년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읽어보니까. 그 다음에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면서 특별히 예레미야 29장 10절 가서 보니까 바빌론 포로 생활이 70년이라고 그렇게 돼서 지금 다니엘이 예루살렘이 황폐한 가운데 바빌론 포로 생활하는 게 70년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70년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래로 내가 6년 동안 땅을 경작하고 7년째에는 땅을 쉬도록 안식년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 490년 동안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70년 동안 이 땅이 황폐한 가운데 버려져서 땅이 안식을 누려야만 되기 때문에 70년 동안 이 바빌론 침공에 의해서 이스라엘 땅, 여기 땅이 황폐한 가운데 지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예레미야 26장 40에서 42절, 그 다음에 역대기하 36장 19절에서 20일, 이런데, 예레미야가 아니라 레위기입니다. 26장 40에서 42절, 그 다음에 역대기하 36장 19절에서 21절,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몇년 동안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다고요? 67년 동안 하고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포로 기간이 이제 70년이라고 하니까 이제는 3년만 있으면 돌아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있는 거예요. 이제 3년만 지나면 이제 돌아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 민족이 지은 것 같은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민족이 어른들로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의 이르기까지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일을 하다가 결국은 이와 같은 어려운 일이 당했음을 제가 다시 한번 제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시인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 3절에서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회개하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3년 남았으니까 18절에서 19절 가서 보니까 오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주의 눈을 여사 우리의 황폐함과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도시 그럼 무슨 도시 이름이 뭐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보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의로 인하여 주 앞에서 우리의 간구를 드리지 아니하고 주의 크신 긍휼로 인하여 간구를 드리나이다 우리가 의롭다고 해서 이거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여 들으소서, 오 주여 용서하소서, 오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오내 하나님이여 주를 위하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주의 도시,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 유대인이 다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수치거리가 지금 되고 있사오니, 하나님, 3년 내로 하나님의 일이 다 회복이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지고, 유대인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나라가 분단된 지 지금 70년, 71년째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다니엘과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이런 가운데 지금 남북이 분열이 돼서 지금 7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내어놓고,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기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힘을 내서 이제 기도해야 될 그런 때라고 믿고 있습니다. 더구나 요즘 진행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심상치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때가 날 때마다 대통령을 위해서, 군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반드시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고, 그래서, 북한 땅에도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구원받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20절에서 21절 가서 보니까 누가 나타나냐 하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전령이 나타났어요. 그 전령의 이름이 천사 가브리엘이에요. 그 천사 가브리엘 와서 그에게 손을 이렇게 이제 대는 겁니다. 그러더니 24절에 가브리엘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71회를 정했다. 지금 다니엘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지금 70년만 지나면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이미 67년이 지났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뭘 얘기냐? 3년만 지나면 돌아가겠구나 하고 지금 그걸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거는 잠정적인 그 70년 다시 복귀될 그거고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다시 온 세상으로 흩어졌다가 그래서 맨 마지막 때에 다시 저 땅으로 모이는 그와 같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한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건 70년이 아니고 71회다. 71회. 이게 71회가 될때 어떤 일이 생기냐?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의를 가져오며 관상과 대언이 더 이상 대언 같은 게 필요 없는 그런 때. 그렇죠? 영존하는 의의, 더 이상 다른 거 논의할 필요가 없는 그와 같은 때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합니다. 이런 모든 일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유대인들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져서 말 그대로 천년 왕국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들 가운데 으뜸이 되고 예수님께서 친히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며 온 세상 민족들을 다스리는 그와 같은 때 이거가 이루어지는 그 때는 71회라는 거예요. 70일에. 그렇죠? 근데 그 70일에는 누구에게 정한 거냐 하면 내 백성과 내 도시에게 정했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내 도시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의 백성 유대인들하고 다니엘의 백성 그 유대인들의 도시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끝이 나면서 하나님의 뜻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가 된 그런 때, 그런 때는 72례가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72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네, 그럼 이레가 뭐냐? 영어로 한번 가서 보세요. 이레가 뭐로 돼 있어? week로 돼 있어. week. 여러분 week. 지금 중학교 가서 week 배우면 week이 뭐라고 배워요? 일주일. 그게 week이잖아요. 그렇죠? 일주일이 며칠입니까? 7일. 그게 7일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 이레는 단순히 그냥 원래는 일이나 이런 게 붙은 게 아니라 일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2대라고 하는 거는 일곱을 70개 정했다니까 490을 정했다는 거예요. 490. 근데 이게 기간이 되려니까 490 초냐, 490 분이냐, 490 시간이냐, 490 달이냐, 490 해냐. 그죠? 그 이상은 단위가 없는 거니까. 예, 이것 중에 뭐 하나를 해서 하여튼 490을 정했다는 거예요. 490.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여기 나와 있는 week은, 일에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듯이 7일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7일. 그러면 491이 된단 말이에요. 70 곱하기 7이니까 491.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1차적으로 바벨론에서 지금 돌아가는 건 70년이 그건 3년 있으면 이루어진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맨 마지막 때 다시 메시아를 거부하고 온 세상으로 쫓겨나서, 그런 다음에 온 세상에 다시 돌아와갖고 저 예루살렘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평강의 도시가 이루어지며,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는 그런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491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491. 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예, 70년이 아니라 71에, 71에는 491. 근데 여기 하루를 실제 하루로 보면,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왜 문제가 생기느냐? 자, 보세요. 예, 지금 25절.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라고 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아가는 때로부터 지금, 예, 다니엘이 지금 살고 있는 때가 있어요. 다니엘이 이거 예언을 받는 때가 BC 540년경이에요.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요. BC 540년경인데 앞으로 어떤 명령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명령이 떨어지냐?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명령이 떨어진 이후로, 예, 그때부터 통치자 메시아가 올 때까지 몇 이레가 지나가야 되냐면 7 이레와 62 이레 해서 69 이레가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하신 게 여러분 AD, BC 4년에 오셔서 예수님 돌아가신 게 AD 30년경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명령이 나아가는데, 그 명령이 나아가는 때부터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483일이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대로 69일에가 지나야 되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90일, 이거를 진짜 그대로 일로 받으면, 그러면 겨우 1년하고 얼마가 되는 거냐? 1.3년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대부분의 이 신학자들, 이 다니엘서를 이해하는 분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경우,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어요. 그렇죠?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그렇죠? 그러고선 불순종의 보고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너희가 이 광야를 빙빙 돈다. 이러한 말씀해 주신 거 기억하시죠? 이러한 사례가 여기에도 있고, 에스겔서 4장 6절에도 있고 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러한 그 예언과 관련된 그런 말씀들을 보면, 하루를 1년으로. 근데 성경의 1년은 30일을 기준으로 한한 달을 중심으로 해서 1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360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360일. 예, 그렇게 되니까 결국, 뭐, 거의 모든 목사들과 주석가들이 여기 나와 있는 건 490년이다. 490년. 그러니까 다시 말해, 지금 다니엘이 살고 있는 게 BC 540년인데, 앞으로 얼마 있다가 예루살렘을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부터 예수님이 죽는 때까지가 69일이니까 483년이 지난다는 거예요. 483년. 이해하시겠죠? 69일에가 지나야 된다. 그래서 26절 가서 보니까 62일에 뒤에, 자, 7일에, 그 다음에 62일에 해서 총 69일에가 지난 뒤에 메시아가 끊어져서 어떻게 죽는단 말이에요. 죽는데 자기를 위한 건 아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메시아. 메시아가 끊어져 죽는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어떻게 메시아가 끊어져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메시아가 끊어져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위해 죽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요? 대신 속죄를 이룬다는 거예요. 대신 속죄. 개역성경 같은데 없는 말입니다. 자기를 위해 죽는다고 한 말은 킹잼 성경에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걸 이제 요약을 하면 이런 겁니다. 다니엘이 이 예언의 말씀을 받을 때는 BC 540년경이에요. 그 이후에 어느 시점에 예루살렘을 회복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여기 25절에 있는 것부터 그때로부터 69일에 즉 483년 1년을 361로 계산했을 때 그러한 의미로 해서 494년이 지나게 되면 메시아가 죽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라는 명령부터 메시아가 죽는 때까지 69일에 483년 이때 거리와 성벽이 이제 건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이후에 이제 느헤미야라고 한 사람이 나타나서 BC 445년에 아닥사스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그래서 BC 445년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라는 명령부터 예수님이 AD 30년에 죽습니다. 30일을 기준으로 하면 정확하게 483년이고 태양력은 365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태양력으로는 476년이에요. 여기까지 360일을 1년으로 하는 걸로 하면 483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483년이 지난 이후에 메시아가 죽는데 자기를 위한 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요한복음 19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부하고 결국은 메시아를 죽이는 그와 같은 일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6절 가서 보니까 62일에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장차 임할 통치자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483년은 이루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장차 임할 통치자에게서 붕 뛰어넘는 거예요. 붕 뛰어넘어요. 뛰어넘더니 장차 임할 어떤 통치자가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 그 뭐예요? 예루살렘과 거기 있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하나님의 집. 이 성전을 파괴하려니와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이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 483년. 근데 장차 어떤 통치자가 나타나서 그 예루살렘과 그 도시와 그 백성을 이렇게 망치려고 하고 황폐하게 하는 그런 작정하는 이런 것이 작정이 되었다. 그러면서 27절에 그가 누구예요? 장차의 말그 통치자가 많은 사람과 한 일에 이제 69일에가 지났으니까 나머지 일회가 몇 개가 남았어요? 한 일회가 남았죠? 한 일회면 7일이에요. 7일이면 몇 년이에요? 7년. 7년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그 일에 한 중간이면 7년 가운데 3년 반이 지났을 때, 그렇죠?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게 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니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전체적인 구도로 이제 봅니다. 다니엘이 지금 살고 있는 때가 BC 540년경이에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 100년쯤 지나니까 BC 445년경에 느헤미야 당시에 그 당시에 왕이던 아닥사스다가 느헤미야를 보내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라 그럽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셔서 죽을 때까지가 몇 일에? 69일에란 말이에요. 69일에가 483년이고 태양력으로 이걸 계산하면 약 476년이에요. 이렇게 돼서 69일에가 완성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몇 일회가 남은 거예요? 70일회 중에. 한 일회가 남았는데 그한 일회는 붕 건너뛰는 거예요. 붕 건너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가서 이 그림을 가서 보시면 여기 두 개의 산봉우리가 있어요. 두 개의 산봉우리. 보이시죠? 예. 그래서 구약시대 성도들이 이거 산봉우리 이렇게 보면 멀리서 보면 봉우리의 꼭대기가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아, 그게 산이 하나뿐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산과 산 사이에 지금 뭐가 들어있어요? 계곡이 지금 하나 들어있단 말이에요.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계곡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 계곡이 뭐냐? 그게 교회 시대의 계곡이에요. 구약 시대 사람들에겐 전혀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지금 여기 교회 시대에 살기 때문에 다 보이는 이런 계곡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이렇게 보라고 하니 계곡에 이 골짜기 여기 산이 꼭대기가 하나뿐이 안 보이니까 구약 시대 사람들에게는 초림과 재림이 하나로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대언자가 초림도 대언하고 재림도 대언하고 다 하나뿐이 안 보이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이런 골짜기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산과 산 사이의 골짜기. 그 산과 산 사이의 골짜기가 교회 시대예요. 교회 시대. 그 교회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러났습니까? 안 드러났습니까? 안 드러났어요. 그래서 멀리 장차 이말 통치자가 나오면 이미 어디로 넘어가셔야 돼? 재림으로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초림 때 예수님 오셔갖고 죽는 거 거기까지 69일이고 붕 뛰어넘어요. 뭘 뛰어넘어? 교회 시대를 뛰어넘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디에요? 예수님 재림하는 때로 뛰어넘는 거예요. 알겠죠? 그 재림하는 때 이제 한 이레가 남아있는데 바로 그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유대인들하고 7년 동안 언약을 맺는다는 겁니다.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겠다고 하다가 7년에 한중간에는 3년 반이 되는 때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이제 너희가 나를 섬겨라.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 2장 3절 읽습니다.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여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는 이런 자가 있다는 게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예요. 이런 거 보인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까지. 저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경배하라고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앞으로 이루어질 일인데 이게 이루어져야 되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성전을 지금 지으려고 하는데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을 철떡같이 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메시아로 등장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온 땅에 환란이 있긴 있는데 엄청난 환란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쨌든 이 땅에 엄청난 그와 같은 일들이 생기는 가운데 3년 반이 되는 딱 그때에 이제 내가 하나님이니까 이제 나를 섬기라고 이 자가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일이 생기니까 유대인들이 기겁을 하고 도망치는 그런 모습이 요한계시록 이제 12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초림의 산봉우리와 그다음에 재림의 산봉우리가 있어서 구약시대 성도들에게는 이 꼭대기를 이렇게 보면 초림과 재림이 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시대 대언자들은 똑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 이사야도 재림에 대해서도 하고 초림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다 그렇게 하면서도 본인이 뭘 얘기하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기고 요 사이에 들어있는 게 그게 교회 시대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27절의 한 일에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직전에 있을 한 일에 다시 말해 7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7년? 바로 이 3년 반이 지난 이후에 적그리스도가 가증한 일을 하는 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4절에 나오고 우리가 마태복음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예수님이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언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7년에 거기 한중간이 지나서 나머지 이 기간에 어떻게 예,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증한 적그리스도가 서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일이 생기면 그럼 어떻게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마태복음 24장도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21절. 그때 적그리스도가 제 모습을 나타내며 그리고 최종적인 그런 그 진노를 퍼부을 그때 큰 환란이 있으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모습을 드러내며 7년 동안 다스리는 그 기간은 환란기라고 얘기하고 그 환란기의 반은 환란이 있긴 있지만 최종적인 엄청난 환란이 아니에요. 이 적그리스도 자기 모습을 드러낸 이후부터 3년 반이 말 그대로 창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나치 독일이 과거에 600만 명한 번에 죽였잖아요. 그 600만 명 이상을 한 번에 죽이는 그와 같은 엄청난 환란이 유대인들에게 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그 기록이 돼 있어요. 12장 1절에 그때 이 환란을 당하는 대환란을 당할 때내 백성의 자손들 누구예요? 유대인들 위하여 일어서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누구예요? 유대 민족이 있은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고난. 똑같은 이야기죠. 예수님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은 한 번도 유대인들이 당해보지 못한 고난. 스가랴서 12장 13장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의 3분의 2가 죽임을 당하고 오직 3분의 1만 남는데 그 3분의 1도 이 광석에서 은과 금을 정련할 때 용광로를 통과하듯이 그 정도로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때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환란 3년 반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후반부 이 3년 반 이때를 큰 환란, 대환란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거고 바로 이때 적그리스도가 다니엘서 7장 25절에서 27절, 8장 23절에서 25절, 계시록 13장 이럴 때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결국은 멸망당하는 그런 일이 생기고 이 일이 끝난 이후에 무슨 일이 생겨요? 로마서 11장 25절에 2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그렇죠? 그 이스라엘이 결국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장에 가서 보시면 다니엘의 70일의 그림이 있어요. 네모난 거. 그래서 그림을 한번 이렇게 가서 보시면, 처음에 십자가가 왼쪽에 있습니다.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죽기 전까지 7일회하고 62일회가 합쳐서 총몇 일회가 있어요? 69일회가 있습니다. 69일회가 그러면 몇 년이에요? 483년이에요. 그게 언제부터 언제냐? BC 445년부터 AD 30년까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360일을 기준으로 할 때는 483년이고 365일을 기준으로 할 때는 태양력으로 476년 정도 되는 그런 기간이 놓이게 되고 그 다음에 붕 점프를 해요. 왜 그래? 이제 유대인들하고 상관이 없는 기간이에요. 여기 교회 시대는. 그렇죠? 붕 점프하고 나니까 맨 끝에 가니까 몇 일회가 남습니까? 한 일회가 남아요. 그한 일회면 몇 년이에요? 그래서 7년 환란기라고 이야기해요. 7년 환란기. 그 7년 환란기는 둘로 나뉘어요. 앞부분 환란기하고 뒷부분 3년 반 환란기. 근데 뒷부분은 적그리스도가 모습을 드러내며 그의 모든 진노를 퍼붓는 그와 같은 때, 또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퍼부어지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특별히 대환란기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큰 환란이 이루어지는 때는 이 7년 환란기의 후반부 3년 반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실제로 큰 고통을 겪는 기간이에요. 즉 예수님이 올리브산에 발을 내려놓기 바로 3년 반 동안의 그 기간이 이 대환란기다. 성경은 이 3년 반의 기간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자, 다니엘서 가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 거기도 환란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장 7절에 거기 뭐라고 돼 있냐? 내가 들었는데 아마포 옷을 입고 강물에 있던 사람이 자기 오른손과 왼손을 하늘 향해 올리고 영원토록 사시는 이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그것은 그 환란기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에 관한 것이니 그가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흩어놓는 일을 이루게 될때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거룩한 백성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그렇죠? 유대인들 핍박하며 이 모든 일들이 끝나는 게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니까 세때 반이죠. 맞습니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니까 세때 반이에요. 그세때 반을 다니엘서 9장에서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반이래라 그랬잖아. 한 일에 한 중간에 이 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년 반이죠? 그러니까 세때 반이 3년 반이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할수 있냐? 요한계시록 와서 보시면 요한계시록 12장 6절, 11장 3절에 그 환란기를 1260일이라 그랬어요. 1260일. 1260일은 360, 360, 360, 3년에다 더하기 180을 하면 정확하게 1260이래요.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2절, 13장 5절엔 또 42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36달이면 3년이고, 거기다 6개월 더하면 42달 맞습니까? 예, 맞죠? 그 다음에 또 계시록 12장 14절에는 똑같이 한때, 두때, 반때로 돼 있어. 결국 다니엘서와 계시록 이거 모든 거를 다 종합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환란기는 얼마예요? 3년 반이요? 1260일이요? 세때 반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년 반이요? 그 다음에 42달이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환란기는 7년이고 이 환란기 중에 3년 반이 지난 이후에 나머지 3년 반을 예수님이 대환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3년 반이 42달이요 1260일이요 한때 두때 반때 이게 다니엘서 계시록이 다딱 이렇게 맞게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을 해놓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환란기 동안에 등장하지 않는 유일한 것이 그게 뭐냐? 교회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까 보셨죠? 봉우리 하나, 봉우리 하나. 그렇죠? 요 사이에 요 계곡이 들어있죠? 요 계곡 시대가 뭐라 그러세요? 요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교회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에. 안 나타나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 세상에 임할 환난과 고통의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겠다 그랬어요. 환난에 들어가지 않게 한번 가서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요한계시록 3장 10절 거기 가서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다. 여기 가서 보면 영어로 뭐라고 돼 있냐 하면 I will keep thee from the hour of temptation. 영어 공부 못하는 사람은 이런 걸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 하면 이 환난의 시간에서 지켜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환란 들어갔는데 환란 안에서 지켜준다고 이렇게 번역하는 거 이렇게 중학교 때 이렇게 번역해 가면 선생님한테 야단 맞고 빵점 맞습니다. 여러분 keep from 하면 못 들어가는 거죠? 막는 거죠? 예, prevent from 여러분 중학교 가면 다 배우잖아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하는 거지. 그걸 그 안에 들어가서 지켜준다고 그렇게 번역하면 그건 성경을 악용하는 거고 환란 교리를 통과 교리를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오역하는 거예요. 여기 I will keep thee from the hour of temptation은 이 시험의 기간에 아예 들어가지 못하러 막는 거지. 들어간 가운데서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번역된 성경 갖다 버리셔야 돼요. 예. 아니, 성경 그렇게 이제 돼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요한계시록 4장부터 19장까지는 환란기에 대한 내용이요. 7년 환란기. 그럼 이 7년 환란기에 나오는 그 무서운 일들 교회가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당해요? 안 당해요? 안 당해요. 그럼 그거 안 당하는데 왜 기록해 놨을까요? 그거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렇게 한 이후에 어디까지 이끌어야 돼요?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까지 하나님의 전체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 4장부터 19장도 필요하잖아요. 4장부터 19장 있으니까 우리도 거기 들어간다 아니에요. 아니고 4장부터 19장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 우린 거기에 속하지 않아요.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님 공중에서 강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주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동시에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가 몸이 호련히 변해서 공중으로 그들과 함께 채워 올라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이걸 휴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년 환란기 속에 교회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거를 환란 전 휴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란기는 7년이고 왜 그래요? 7년 아까 말씀드린 다니엘의 70일에 마지막 70번째 일회가 7년이거든요. 맞습니까? 그 기간은 원래 누구를 위해 지정한 거예요? 유대인들을 위해 지정한 거예요. 그게 교회하고 상관이 없는 기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란 전 휴거다. 이 밑에 그림을 한번 가서 보시면 맨 밑에 1, 2, 3, 4, 5, 6, 7, 8, 9, 10이 있습니다. 1번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입니다. 2번이 부활입니다. 3번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이제 교회가 태동이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환란기가 임하기 전에 자기의 신부를 데리러 공중에 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부를 채워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 일을 휴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휴거. 이렇게 되면서 6번부터 시작해서 9번까지가 7년 환란기. 7년 환란기. 아시겠죠? 그 7년 환란기 중에 예, 뒷부분 3년 반을 뭐라 그래요? 대환란기. 그렇죠? 그게 3년 반, 42달, 1260일, 한때와 두때와 반때. 아시겠죠? 적그리스도가 최종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온 세상 사람들 이렇게 핍박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망치려고 하는 그런 일. 이것이 이제 끝난 이후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강림하세요? 올리브산에 강림하시면서 이 모든 자들을 섬멸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1000년 동안 이 땅에 왕국이 이루어지고, 1000년 이후에, 1000년 왕국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로 성경에 이 모든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란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더 알고 싶으시면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12장, 스가랴서 12에서 14장, 마태복음 24장, 데살로니가후서 2장, 계시록 4장에서 9장, 특별히 적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이고 무슨 일을 하느냐, 특히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 그건 계시록 12장, 13장을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됩니다. 아까 여기 다니엘서 9장 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9장 26절에 그가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그곳의 끝에는 홍수가 있다는 거예요. 홍수. 무슨 홍수냐? 유대인들 완전히 죽이기 위한 것과 같은 홍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계시록 12장 한번 가서 볼까요? 계시록 12장은 어떤 여인에 대한 겁니다. 이 여인이 교회가 되면 큰일 나요. 여기. 계시록 12장에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나는데 한 여자가 이제 아이를 베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어떤 아이냐? 거기 가서 보니까 4절에 그 아이가 막 태어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5절에 그녀가 산에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철장으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자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교회가 예수님을 낳습니까?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낳습니까? 교회가 예수님을 낳는다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게 천주교 해석이고 장로교 해석이고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여인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미워해서 맨 마지막에 이 뱀이 이스라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이 생겨요. 그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피하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처소가 그녀에게 있으니 이것은 그들이 며칠 동안, 1260일 동안, 1260일 후반부 3년 반 아시겠죠? 대환란 기간 동안에 그녀를 먹이게 하려고 하는데, 그냥 용이 화가 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용이 땅에까지 이제 쫓겨 내려옵니다. 땅에까지 쫓겨 내려와서 어떤 일들을 하냐.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산의 아이를 낳은 그 여자, 그 이스라엘을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큰 독실에 두 날개를 받았으니 그녀가 광야고 그녀의 처소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얼굴을 펴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 또 뭐예요? 3년 반이잖아요. 그렇죠? 이 동안 양육을 받는 이러한 일들이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페추라, 요르단의 페추라라고 하는 그런 이 반석의 도시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숨어 지나지 않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용이 어떤 일을 해요? 5절. 뱀이 자기 입에서 여자의 뒤로 물을 홍수같이 내뿜어 그녀를 홍수에 떠내려가. 아까 다니엘서 9장에 봤던 홍수 아시죠? 똑같은 홍수. 적그리스도가 해서 완전히 홍수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될 때,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자기 입을 벌려 용이 그 입에서 내뿜은 홍수를 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진이 생겨서 용이 만들어 놓은 그와 같은 홍수를 완전히 다 빨아들여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일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니엘서 계시록이 얼마나 이렇게 매칭이 잘 되는가 여러분 이해하시죠? 다니엘서는 봉인이 된 책이고 계시록은 드러난 책이에요. 그래서 이두 개를 컴바인하면 그러면 이 모든 하나님의 계시 마지막 대한 일,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그런 모든 일이 이렇게 하나로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통일이 되면서 나타나는 걸 저와 여러분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환란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예레미야 30장 31장 가서 보시면 야곱의 고난의 때에 대한 이야기, 어찌나 고난이 심한지 남자들이 고통을 겪는데 어떤 고통을 겪냐? 여자가 해산할 때 고통을 겪는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이 그 정도로 고통을 겪는 때가 대환란기다. 자, 이러한 때에 이 세상에 한 번도 없었던 전무후무한 재난이 이루어지며 사탄의 활동이 가장 극심하고 결국은 사탄이 땅의 통치자로 말 그대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때다. 바로 이러한 때 짐승의 표가 주어지고 이거 없이는 살 수가 없고, 그렇죠? 그 어떻게 돼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예, 도망 다니고 그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거나 아니면 순교당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 여기 안 들어갑니다. 예, 여러분 여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 아이고, 들어가서 그래도 뭐좀 해봐야 되겠 생각 마시고, 아예 안 들어갈 그 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거는 예수님 안에만 있으시면 돼요. 예수님 안에만 있으시면 잠을 자도 안 들어가고, 차를 운전해도 안 들어가고, 예, 설거지를 해도 안 들어가. 예수님 그냥 부르시면 올라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 그래서 환란기는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장로교인들이나 아니면 천주교에서는 과거에 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요. 이런 일이 일어난 적한 번도 없어요. 요한계시록 9장, 8장, 예, 그 다음에 이런데 나타난 심판, 역병, 이런 거 과거에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언제 한 사람이 전 세계를 다스리며 하나님처럼 자기 자신에게 경배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없어요. 그렇죠? 한 사람의 형상에게 경배해야 된다 그러고,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사고 팔수 없다 그러고, 여러분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일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 그 모든 일이 이미 일어났다고 주장하면 빨리 떠나야 돼요. 그런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의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 그런 거 이루어진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늘에서 공중에서 나팔소리 나면 우리는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예. 누구만 올라가냐? 예수님께 속한 자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스갯소리로 그랬죠. 털이라도 돼야 된다. 이 몸에 이 털이라도 돼. 털은 몸에 속한 거니까 올라가는데, 가죽옷 이런 건못 올라가요. 그럴듯하게 뭐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 같은데 이게 가죽옷이야. 그거는 못 올라가요. 별거 없어도 이 손톱이 돼야 되고, 아시겠죠? 별거 없어도 이게 털이 돼야 이거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 속하면 올라가는 거고,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건 아무리 크게 장식을 해도 그건 못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다니엘의 70일에 마지막 한 일에 가고 7년 환란기고, 그때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와 같은 진노의 때다. 그래서 교회는 원천적으로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기억하면 성경 말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